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과일에 말이죠. 아무런 마법적인 효능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오, 마법적인 효능이 없다. 아주 흥미로운 가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과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요. 막 우리 뇌세포를 각성시키는 신비한 화합 물질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열매가 사실 그냥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주 평범한 과일 중 하나에 불과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고대 신화나 그 주일학교에서 흔히 듣는 동화처럼 소비하곤 하거든요.
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죠. 마법의 사과를 딱 베어물고 우주적인 저주에 빠진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직관적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판타지 말입니다.
약간 백설공주 독사과 같은 느낌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그 사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면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들의 표면을 조금만 긁어내도요. 그 단순했던 동화가 갑자기 엄청나게 복잡한 철학적 딜레마. 그리고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밑바닥을 파헤치는 텍스트로 변모합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얄팍한 마법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이라든가 신성한 상징의 무게, 그리고 인류가 도덕적 주권을 두고 벌이는 아주 거대한 투쟁의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버트 바누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록, 그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두 나무 파트를 깊이 있게 해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이 바로 그거죠.
네, 존 칼뱅이나 게알더스 부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시선을 빌려와서 보면요. 이두 나물은 단순히 영양분을 주거나 독을 품은 식물이 아닙니다. 인류 존재 방식의 근원을 묻는 거대한 메타포로 작동하거든요.
아, 거대한 메타포다. 지금 이 깊은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지금까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가졌던 그 기존의 선입견들을 오늘 완전히 버리셔도 좋습니다.
네, 다 비워두고 시작하는 게 좋죠.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이 고대의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무,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생명나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좋습니다. 생명나무요?
사실 어릴 적제 상상 속에서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막 몸에서 빛이 나면서 세포가 안 늙는 그런 불로장생의 약초 같은 거였거든요. 이 나무에 진짜 물리적인 생명 연장의 기능이 있었던 건가요?
존 칼뱅의 해석을 보면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입니다.
아, 단호하게 아니다.
네. 생명나무 열매 자체에는 인간의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는 무슨 화학적 성분이나 불멸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칼뱅은 이 나무를 성내 전적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성내전적 상징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피조물로서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성내라는 단어가 사실 기독교 전통 밖에서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같은 데서 말하는 정의를 빌리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기호로 나타내는 것, 뭐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노이 교수도 강의에서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상징, 즉 과일 그 자체에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과일 자체의 능력이 아니다.
그렇죠. 중세시대 일부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사효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효론이요?
네,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음료수가 딱 떨어지듯이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은혜가 주입된다는 주술적 관점이거든요. 칼뱅과 바놀 교수는 이런 관점과 완전히 선을 긋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일 안에 생명 에너지를 막 응축시켜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과일을 매개로 해서 당신의 언약적 은혜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롭네요.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끼고 다니는 결혼 반지가 딱 떠오릅니다.
오, 결혼 반지 비유 좋네요.
반지 자체가 무슨 신비한 금속이라서 부부의 사랑을 막 강제로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저 쇠붙이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부부의 서약 그리고 관계의 실체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네. 반월 교수의 강의록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삼손 비유도 방금 말씀하신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네. 삼손의 그 엄청난 괴력이 물리적으로 머리카락의 단백질 성분에서 뿜어져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언약적 상징이었습니다. 아담의 생명나무 역시 완벽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결혼반지 비유를 다시 가져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바로 성립되거나 결혼 자체가 그 순간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지는 상징일 뿐이니까 서류를 정리해야죠.
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 상징에 대한 접근 차단이 곧바로 생명 자체의 단절, 즉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을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단순히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반지를 뺀 정도의 가벼운 일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보다 훨씬 심각했다.
네, 그것은 결혼 서약서 자체를 북북 찢어버리고 상대방의 존재와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린 엄청난 반역이었거든요.
서약서를 찢어버린 거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선, 그 절대적인 의존성을 인간 쪽에서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실체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확인시켜주던 상징에도 당연히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칼뱅은 이를 두고 상징을 빼앗음으로써 상징이 의미하는 바도 함께 걷어가셨다라고 아주 통찰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와, 무서운 말이네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신학자 보스는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 열매를 한 번도 먹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먹었을 거다.
네. 반면에 칼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속적으로 이 열매를 먹으면서 은혜를 확인했다고 보았죠. 두 사람의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나무가 곧 관계의 확인이었다는 본질에서는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국 나무의 성분이 아니라 관계성이 생명의 실체였네요. 관계가 끊어졌으니 상징도 치워버렸다.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천사들의 불칼에 의해 접근이 딱 차단된 채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 전체의 거대한 서사를 보면 제일 마지막 권에 가서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다시 찾은 것처럼 이 나무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특히 22장을 보면 굳게 닫혔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리죠.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죠.
우와.
에덴의 상실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결국 에덴의 회복으로 끝을 맺는 정말 장대한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텍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이나 천국이라고 하면 이 망가진 물질 세계인 지구를 영원히 탈출해버리는 걸 상상하잖아요. 육신 없이 영혼만 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요.
네, 흔히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보면 잃어버렸던 물리적인 정원, 강과 길과 과일나무가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 회복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이 지구 탈출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완성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반역해서 쫓겨났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이 물리적인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를 얻게 되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아주 명확하게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나요?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루마기를 빤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 어린 양의 피요.
네, 아담이 스스로 북북 찢어버렸던 언약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의 자역이나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군요.
생명나무의 권리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에 의해 다시 부여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낙원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회복된다는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자, 생명나무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의존 그리고 안식을 상징했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나무로 시선을 옮겨봐야겠습니다.
네, 문제의 두 번째 나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다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 또 다른 나무를 나란히 두어서 그 평화를 깨뜨릴 만한 긴장감을 조성하셨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에덴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어떤 기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텍스트 자체의 진술을 아주 건조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나무가 화학적으로 위험하다거나 독이 있다고 경고하지 않으셨거든요.
아, 독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명령과 형벌만 선언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독극물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선이었던 셈이죠. 굉장하잖아요.
네, 신화적 해석이 아주 유명하죠.
그들은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이방 신화들을 그냥 짜집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고대 신화에 흔히 나오듯이 신들이 인간이 막 이성을 갖게 되거나 문명을 발달시켜서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까 봐 너무 두려워했고 그걸 막으려고 열매를 금지했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다 준 이야기처럼요.
네, 그리스 신화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앞뒤 문맥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주장은 텍스트 내에서 아주 치명적인 모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바노이 교수와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 역시 그 모순을 아주 강하게 꼬집습니다. 만약 이 텍스트가 인간의 지적 발달을 질투하는 아주 옹졸한 신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다른 부분들과 내용이 전혀 악의가 맞지 않거든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초반부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요.
네, 엄청 기뻐하셨죠.
심지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온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엄청난 권한을 아낌없이 다 위임해 주십니다.
왕적인 권위를 주셨죠.
그렇게 주권적이고 자비로운 창조주가 갑자기 나무 열매 하나 때문에 인간이 좀 똑똑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질투의 화신으로 돌변한다? 이건 하나의 문헌 안에서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히 붕괴되는 심각한 오류 아닙니까?
보스의 비판이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화적 해석은 이 텍스트가 품고 있는 아주 묵직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무게를 전혀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게가 다르다.
네, 에덴 동산의 사건은 동물이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한다거나 문명이 발달하는 물리적 도약의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나무를 동산에 두셨고 인간을 시험하신 거죠.
시험을 하셨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지능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윤리적인 언약의 문제라는 것이 보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지능이 진화하는 것도 아니고 뇌의 발달도 아니라면 도대체 인간이 그 열매를 먹고 얻게 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논의의 핵심이죠.
그리고 겨우 그 지식 하나를 얻은 대가로 낙원에서 영구 추방을 당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학자들 간의 해석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네, 여기서 게할더스 보스와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두 신학 거장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게 교차합니다.
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보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두신 목적은 인간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성숙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성숙을 위한 도구였다.
보스에 따르면 인간이 순종했든 불순종했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선악을 아는 지식에는 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을 아주 극대화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 고통스럽게 악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논리군요.
네, 보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열매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신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은 대체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스는 그 구절을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해합니다.
반어법이요? 네. 인간이 진짜로 신처럼 전능해지고 지혜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이 되려다가 오히려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인간의 처지를 씁쓸하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논리적이긴 한데요. 그 구절을 단순한 반어법으로 치부해버리면 이 텍스트가 가진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이 조금 희석되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빙크와 오늘 강의록의 주역인 반노이 교수가 등장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분들은 좀 다르게 보나요?
네, 그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짚어냅니다. 바빙크와 반노이 교수는 창세기 3장 22절을 수사적인 반어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문자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점을 자아신격화의 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해석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추적하는 데서 나옵니다.
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머리에 지식이나 정보가 입력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반노이 교수는 신명기 1장 39절의 용례를 가져와서 아주 설득력 있는 논증을 펼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이들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적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습득이나 경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규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뜻합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분, 무슨 도둑질은 나쁜 짓, 봉사활동은 착한 짓, 이런 걸 구분하는 도덕시험 만점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예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알매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에덴 동산의 시험은 알매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알을 취하는 방식과 주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권의 문제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철저히 독립하겠다는 인간의 선언이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창조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법률가가 되어서 내 인생을 위한 옳고 그름을 직접 규정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반역입니다.
와,
인간 스스로 가치의 창조자, 결정권자, 즉 자신의 신이 되려 한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기계적이고 심리적인 본질인 셈이죠.
보스와 바빙크의 해석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요. 오, 인간의 아주 어두운 심연을 꿰뚫어보는 건 확실히 바빙크 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빙크의 해석이 훨씬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마음 속에 막 꿈틀거렸던 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룰에 매여 살지 않겠다. 내 행복의 조건은 내가 직접 정한다. 이런 맹렬하고 교만한 자율성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탄식하신 건 결국 비꼬는 게 아니네요.
네, 반어법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신적 결정권자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렸다는 그 뼈아픈 팩트를 확인하신 거였어요.
물론 그 독립의 결과가 자유와 생명이 아니라 철저한 단절과 죽음이었다는 게 비극이지만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바빙크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잘못된 갈망,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이 비극의 씨앗이었다고 통찰했습니다. 스스로 통치자가 되는 데는 결국 성공했지만 기준을 잃어버린 그 통치는 결국 파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깊은 신학적 논의가 과연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이것이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어떤 낡은 텍스트가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직면하는 아주 생생한 일상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죠.
창조주의 선하신 기준에 나를 맡기고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의 연결을 다 끊어내고 나 스스로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정의한 선악의 기준대로 막 투쟁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요. 생명나무가 주는 그 절대적 의존의 평안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자아신격화의 유혹에 매일같이 빠지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반노이 교수의 강의는 그 아주 오래된 인간의 본질적 질병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해내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 강의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논의를 확장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심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인류가 현실의 규칙을 자기 스스로 정의하려 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자율성의 시도였다면 말이죠.
네.
절대적인 진리나 신의 기준을 비웃고 오직 나만의 진실 그리고 나만의 기준만이 절대선으로 추앙받는 오늘날의 문화는 어떨까요?
아, 핵심을 찌르시네요.
알고리즘이 철저하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맞춤형으로 보여주고 모든 개인이 자기 삶의 유일한 재판관이자 신경망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 초연결 정보화 사회, 어쩌면 우리는 지금 80억 개의 선악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각자가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또 다른 의미의 끔찍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향해 들이대는 그 선악의 잣대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이 질문을 남겨두며 오늘 탐구를 마칩니다.